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45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자, 오늘은 교회적으로는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성스러울 성, 거룩할 성자를 쓰고 있어요.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이제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 주 전쯤에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지난 주일을 원래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입성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그러고 이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그 교회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아마 거리에 이 종려나무 같은 그게 진짜 종려나무인지 모르겠는데 이 종려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흔드는 이게 아니 그걸 가지를 들고 거리에 다니는 분들을 주일날 아마 좀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그거 종려주일 때문에 이제 그 일을 좀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예루살렘의 그 입성 이후에 예수님은 목요일 저녁에 어제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그리고 올라가셔서 땀이 피와 같이 되도록 처절한 기도를 드리신 후에 가롯 유다의 배반으로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되게 금요일 밤에 체포되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체포되고 어제죠 체포되고 밤새 대제사장들과 헤롯 왕과 총독 빌라도 등에 의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금요일 아침 오늘이죠 오늘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6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십니다.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짧은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땅에 떨어진 하나의 미랄과 같이 자신을 희생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소용서에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삽이 발견됐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희생이 참 너무 억울하고 또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하나님의 미랄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겠지만 그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이 있으면 그 가정이 평화롭고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누군가 희생한다면 그로 인해서 그 교회가 더 은혜롭고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도 제가 보니까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챙기고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고 막 이러니까 2박 3일의 이 수련회 내내 그게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또 은혜롭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생각하면 다 팔짱 끼고 있으면 누구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기쁘고 감사할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보면 46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라고 하면 오후 3시를 가리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신문과 고난을 받으시고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 그리고 오전 9시입니다. 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6시간이 흘러서 오후 3시에 숨지시게 돼요. 그리고 숨지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7가지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걸 가상 십자가의 가상 7언이라 그래요. 이 구절은 그 가상 7언 중에 숨지시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으로 보여지는데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성육신하신 인간 예수이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 예수가 되셨다는 건요 그냥 껍데기만 입고 이 껍데기만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그냥 믿으셔야 되는데 그냥 진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진짜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똑같은 감정, 그냥 여러분이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들 있죠? 그 감정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힘들죠? 그 예수님이 똑같이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그냥 완벽한 인간이에요. 완벽한 인간, 진짜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감정적인 걸 똑같이 느끼고, 배가 고픈 걸 또 똑같이 느끼고, 피곤한 것도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이것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이 진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건 역시 그냥 죽는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그냥 완전히 죽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우리가 그 채찍에 맞는다고 생각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 너무 리얼하게 이거를 막 보여서 채찍 끝에 이 고증에 의하면 채찍 끝에 이게 쇠가 달려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채찍에 맞을 때 이 살이 같이 파여지는 엄청난 고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채찍에 맞을 때 예수님이 느끼는 게 껍데기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뭐 별로 안 아플 거라고 생각해, 똑같이 아픈 거예요. 똑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제자들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육하실 때 여러분 대충대충 하셨겠어요? 이 세상에는 어떤 목사님보다 아마 최선을 다해서 더 완벽하게 양육을 하셨을 겁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애정과 사랑을 쏟아가지고 그 제자들을 분명히 양육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3년 반 기른 제자가 제자들이 배반할 때, 배신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의 배신을 겪을 때, 누군가의 탁 여러분에게 등 돌리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괴롭죠? 정말 정말 힘들죠?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죠? 여러분 3년 반 동안 양육했던 그 제자들이 등을 돌릴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 배신감에 굉장히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똑같은 감정을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똑같은 괴로움을 받는 거고, 손에 대못이 박힐 때 역시 인간이 느끼는 똑같은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 조금만 찢어져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못이 박힐 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습니까? 또 여러분 죽음을 바로 앞둔 인간이 느끼는 똑같은 두려움, 죽음 앞에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또 있는 것이랑 똑같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인간 예수이시기도 하지만 신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성자 예수님이기도 하죠. 자, 신적 본성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신은, 하나님은 죽음을 볼 수 없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 게 신이에요. 그리고 신적 본성 중에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제자반 식구들 공부했죠? 신적 본성 중에 특별한 예수님, 하나님의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게 있잖아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인데 여러분 한 몸이란 거예요. 한 몸. 일체니까 한 몸이잖아요. 동욱 형제님, 우리 아름자매님 떼어낼 수 없습니다. 바로 나와. 제가 질문이 끝나기 전에 없습니다. 바로 나와요. 좋겠어요. 바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나와요. 이번에 우리 뭐 관계 훈련도 하고 막 이랬는데 가는 거 보니까 다들 사랑하고 서로 너무 아끼고 사랑하고 눈물바다가 됐는데 그렇게 그러는 걸 봤는데요. 이 우리 뗄 수 없죠. 분리될 수 없죠. 분리된다고. 근데 강제적으로 분리를 해. 그것도 미운 사람 있어요? 동욱 형제 미운 사람 혹시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아름자매를 희생하는 거야. 그게 가능하겠어요? 뭐 절대 안 되죠. 그 내가 미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 했던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아름자매를 대신 희생시킨다? 그리고 나에게서 분리시킨다? 신혼인데? 이걸 더 이상 끝? 이런다? 못하죠. 여러분 신적 속성이란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삼위일체라는 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일체세요. 그런데 이거를 끊는 거예요. 그 순간. 왜냐면 신은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죽음을 당하기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면서 이것이 3일간 끊어지는 거예요. 신적인 본성을 갖고 계신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이건 죽게 된다는 건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엄청난 대사건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설명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신적 본성으로서는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게 끊긴 거예요. 왕자, 예를 들어서 또 왕자로 호의호식하면서 권세와 영광을 누리면서 지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왕국에서 쫓겨나서 거지가 된다면 그 왕자가 받게 될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어느 날 그냥 왕자에서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결코 죽음과 관계없는 분이 인간과 똑같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신적인 하나님으로서의 큰 고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울부짖으셨던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에게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딱 자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가상 7언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 오늘 보는 여긴 단어죠.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가상 7언 중에 마지막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를 통해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뜻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그 이루셨던 것들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보시죠.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살길. 다시 한번 시작. 새로운 살길.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숨지실 때 그와 동시에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자, 5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 예루살렘 성전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죠.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면 누가 밑에서 이렇게 찢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성소의 휘장이 무엇이냐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성막하고 우리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렇죠? 우리 금요일날 특히 금요일날 많은 말씀을 제가 이 부분을 드렸는데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 모두 다 두 군데로 분리가 돼 있어요. 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아래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성막입니다. 성막. 그 위에 이제 건물처럼 이렇게 되고 내부가 보이기도록 지금 되고 있는 거는 솔로몬 성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여기 보시면 조그맣게 돼서 잘 모르지만 여기 칸이 있어요. 여기도 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성소라 그러고 여기는 지성소라 그래요.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 요거는 성막 그림을 겹쳐놓은 거예요. 요거는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설명하기 좋게, 이해하기 좋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막, 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일반적인 제사를 드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성소라 그래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법궤라는 게 있는데, 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죠. 그렇죠? 거룩한 곳이에요. 지성소는 뭐냐면 더 거룩한, 가장 거룩한 그곳이 지성소예요. 자, 이 지성소는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그들의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그 대속죄일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그런 정해진 날인데 그게 대속죄일인데 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저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지성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 그랬죠?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었어요. 자,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마치 저곳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과 같은 하나님의 보좌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예수님이 이분이 보통 랍비가 아니시고 이분이 신적인 어떤 능력이 이분에게 있는 신적인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그때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그전에는 그냥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선생님 말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랬다가 그랬다가 나중에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아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너무 거룩하니까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요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는 이제는 자기는 망하게 됐다고 막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죄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 속속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그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게 해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지성소가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아무나 못 들어가요. 죄가 있는 사람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놨던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그 가운데에 이런 휘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휘장이 있었던 거예요. 휘장이 있었는데 이것이 쫙 찢어졌던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위에서부터 아래로 왜 찢어졌을까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10장 19절 20절 왼쪽 거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 읽으셔야 돼요. 자, 왼쪽 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 성소로 그리고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살 길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다리. 저는 특별히 이 구절에서 새로운 살 길이라는 말씀이 더 크게 새로운 살 길 여기 새로운 살길 있죠? 새로운 살길이라는 이 말씀이 더 크게 은혜로 다가왔어요. 우리나라 그 장로교 최초의 선교사를 보통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으로 보는데 이 장로교의 첫 번째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먼저 조선 땅을 밟은 선교사님이 계세요. 캐나다에서 온 존 맥켄지 선교사님. 선교 훈련 중에 알게 된 땅끝.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조선 선교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분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이 캐나다 교단과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할 것을 결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맥켄지가 자기는 조선 땅에 좀 보내달라 그랬는데 선교본부에서 안 된다 그랬어요.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맥켄지 마음에는 조선 땅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이 젊은이 마음에는 조선 땅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 근데 선교본부에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 위험하고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가지 마라. 근데 이 맥켄지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서 파송을 안 합니다. 맥켄지를 파송을 안 해요. 근데 맥켄지는 친구들과 기도하고요. 친구들로부터 선교 모금을 해요. 선교 모금을 받습니다. 모금을 받아가지고 정말 적은 돈이겠죠. 그 적은 돈을 갖고 32살의 나이였던 1893년에 홀몸으로 조선에 들어와요. 혼자 조선 땅에 들어와요. 그리고 황해도 솔레로 가서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정착해서 헌신적으로 한국말도 배우고 헌신적으로 선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전도하고도 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한 1년 반을 그렇게 정말 불철주야로 활동하다 보니까 사실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풍토병이죠. 이 불결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캐나다나 이런 데서 깨끗한 곳에서 지내다가 오니까 이게 좀 먹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전에 우리 교회에 좀 가셨던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도 여기 오셔가지고 한 7개월 정도를 로컬 음식만 먹고 로컬 사람들처럼 이 사리사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다 사 먹고 깐띠네 가서 다 그냥 20페소, 30페소짜리 막 사 먹고 이렇게 해서 7개월 지내시다가 병이 나셨어요. 이 영양이 불균형인 거예요. 영양 불균형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국 들어가셨다가 다시 오셨던 그런 집사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데 이 조선시대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조선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이분이 병이 나신 거예요. 5일간 고열에 시달리다가 풍토병으로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는 질병과 싸우면서 일기를 남겨뒀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마음은 평안하며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맥킨지 목사님이 죽고 난 후에 부신자들 중에서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젊음을 조선인을 위해서 희생한 것에 감동을 받은 이가 적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지역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고 조선의 최초의 교회가 있거든요. 최초의 교회 이름이 소래교회예요. 소래교회.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 그 소래교회가 그 자리에 세워집니다. 그 전부터 물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두 명, 두세 명 뭐 이렇게 해서 교회였죠. 이 소래교회가 이제 건축하던 중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 이 소식이 캐나다 선교부에 전달이 됩니다. 캐나다는 1897년에 조선 선교를 의결하게 되고요. 여러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는 비록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짧은 인생, 32살에서 정말 1년 반 그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조선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 소래 땅에 세워지게 되었고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캐나다 선교본부에서도 조선 선교를 결의하고 집중적으로 또 여러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새로운 살 길이신 예수님을 조선에 알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살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살아요. 그 지역이 살고 그 민족이 살아나기도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살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열려진 무덤. 다시 한번 시작. 열려진 무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던 그 순간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기도 했고 또 다른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51절 하반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아마도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냥 지진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해서 바위가 터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이 표현이 나오는 얘기는 그 뒤에 따라오는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무덤들이 열렸다는 표현이 나오죠. 무덤들이 열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보통 천연동굴이나 이 석회암으로 된 바위를 파가지고 시신을 안치해 두는 그런 무덤을 만들어 두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이 무덤들이 열렸고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53절에 보면 그들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부활은 진짜 부활은 아니에요. 진정한 부활은 아니에요. 진정한 부활은 뭐냐면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마치 나사로의 부활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기보다는 소생이라는 표현이 훨씬 낫죠. 죽은 지 며칠 됐는데 죽었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살이 오르고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살아났지만 언젠간 또 죽는 거예요. 그냥 소생이죠. 소생이에요. 이거는 진짜 부활은 아닌데 하지만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는 이 부활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덤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덤이라는 거 있잖아요. 무덤. 무덤은 뭐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덤이란 게 그런 거예요. 무덤은 이제 여러분 노력했는데 더 이상 소망 없어요. 다 끝난 거예요. 이게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열렸다는 게 뭐예요?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거꾸로예요. 거꾸로 뭐겠어요? 이제 새로운 소망이다.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전혀 없어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소톱만큼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게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무덤이 열렸다. 새로운 소망이다.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갈 때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번 수련회는 고난 주간 중에 있었어요. 고난 주간 중에 진행되는 행사였기 때문에 저에게도 약간의 부담은 있었습니다.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나 뭐 특별 뭐 금식 기도회나 이런 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해왔던 일인데 이번처럼 수련회를 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상황이 있어서 이번에 수련회를 진행을 했는데 그 저에게는 약간의 부담은 있었어요. 고난 주간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주간에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게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주간인데 막 웃고 즐겁게 떠들어도 되나 하는 그런 율법적인 어떤 생각들도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좀 우울하게 지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련회를 통해서 집회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수련회 집회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프로그램마다 주시는 은혜들로 인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걸 느꼈어요. 아, 십자가가 이런 은혜가 있구나.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게 있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안에서 확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분 앞에 나가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무덤이 터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성금요일이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과 함께 무덤이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무덤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무덤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무덤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들이 소망과 비전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은혜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살길 열려진 무덤. 다시 한번 시작. 새로운 살길 열려진 무덤. 여러분 십자가는 그 십자가 자체가 고난이고 예수님에게는 그 고난이고 희생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살길이 열려졌어요. 휘장이 쫙 찢어지듯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됐어요. 죄가 있었지만 그전엔 죄가 있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살길이 열리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가정 속에 또 새로운 살길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려진 무덤, 무덤이 열려졌다. 십자가를 통해서 무덤이 열려졌다. 소망이 없었던 곳에서 다시 소망이 일어나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다시 일어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